오늘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케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last name이 좀 힘든데요. Sprister-Speck. 좀 어렵죠? last name이 특이한데 이름이 Joshua예요. 그러니까 Joshua니까 우리 여호사죠. 예수라는 이름, 구약의 여호사. 그것처럼 Joshua Sprister-Speck이라는 그런 사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50살이 된 이 남자는 지난 2년 동안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하와이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와이 무죄자 방면 운동에 활약에 힘입어서 정신병원에서 풀려났어요. 이 사람이 노숙자였습니다. 홈리스 퍼슨인데 이 사람이 하와이의 그 길가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에 경찰들에게 연행됐습니다. 이유는 오인한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마약 혐의로 찾던 수배 대상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캐슬벨이라는 그런 인물과 동일 인물로 이 경찰들이 오인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경찰 수배 대상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음에도 연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와이 이 주립 정신병원에 갇혀서도 계속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세게 말하고 크게 말하면 할수록 병원 측에서는 더 정신 증세가 심각해진다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억울해요.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도무지 나아지지 않아. 더 분열증이 좀 심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더 강한 약을 주입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주장한 것이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알게 된 다음에 이 병원과 경찰 측은 아무런 변명이나 사과 없이 조용히 그를 그냥 풀어놨습니다. 릴리즈는 했지만 저는 공식적인 어떤 그런 사과 같은 걸 하나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슈아 이 스프리터스백이라는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말을 따라서 내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문 감정하고 사진 대조만 했었어도 방지할 수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여간 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반드시 있을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마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참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으시죠? 근데 세상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고 해야 하고 있어야 할 일인데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말씀하신 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세상은 잠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잠시지만 주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믿는 그 우리들이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참 축복된 그런 삶을 산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과 이 사건이 약간의 그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저 이 사람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시아를 이 토마스 캐슬벨이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도마로 착각해가지고 생기는 황당한 세상 사건이었는데요. 세상일은 그럴 경우 많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그와 반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혼란이 그치고 아주 분명한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주 동안 그 다섯 주에 걸쳐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줄곧 생각해 오셨어요. 그 거기와도 연관되는 오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줄곧 생각을 했는데요. 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했을 때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 아주 명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제자들로서 살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 중요한 사명이 있죠. 지상 사명이 있죠. 그래서 지상 사명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모든 족속이 살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지상 사명입니다. 지상 사명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이고 관계 회복이 머무르는 삶 속에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모든 족속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지상 사명입니다. 그 지상 사명은 굉장히 어떤 이론적이고 엄청난 신학적인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과 사단은 단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도 짝퉁 지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짝퉁이에요. 예, 짝퉁 지상 사명을 만들고 실행을 합니다. 아, 짝퉁 지상 사명은 그럼 뭐가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족속, 사회가 주님을 거부하고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도 심하게 흔들려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고 살게 만들려는 게 짝퉁 지상 사명입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과 세상이 짝이 되어서 실행하는 이런 악한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심히 흔들려서 있던 자리를 버리고 신앙 궤도에서 이탈해버린 그런 일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함께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버리고 다들 도망했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읽으시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나 의아할 정도로 그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루살렘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위기 앞에 심히 흔들렸어요. 위하게 심히 흔들리고 그래서 56절의 말씀처럼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외 없어요. 모두예요.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했습니다. 이 일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는요 뭐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가슴 텅텅 치면서 예수님 앞에서 기염을 토했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32절은 내가 살아난 뒤에 부활을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날 거야.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되는 나의 나라가 있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 나라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33절.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진정으로 말한 거죠, 베드로가. 무슨 뭐 속이려고 하고 그런 건 안, 자기 진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난 다르니까 주여 나를 믿으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달아나 버립니다. 뭐 칼을 빼서 뭐 제사장 뭐 종의 귀를 자르고 뭐 그렇게 했던 기록이 있지만 그날 간 결국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을 부인까지 합니다. 세 번 부인하죠. 유명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노하시기보다 그렇게 연약해질 것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하고 패잔병 모습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말씀을 깨닫게 된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쳤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40일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듣습니다. 또 앞으로 반드시 있을 일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케 하신 가운데 그들은 변화받은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사도행전 4장의 그 18절부터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고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어토리티가 경고합니다. 집권자들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너희들 가만히 안둬.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전 같으면 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던 그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또 도망갔을 거예요. 아,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한번 뒤에 부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변화의 증거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 떨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변화해서 오히려 세상 권세가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보라. 오히려 도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4장에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도무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변화가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있게 되는 일입니다. 이 변화된 삶이 또한 우리들의 인생 스토리가 되기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제자들처럼 도망갔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게 다시금 붙드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그런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서 변화된 삶, 그 삶을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함께 보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을 반드시 신뢰하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자, 말씀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있지만 있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히 54절과 56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6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언자들의 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자들이 그렇게 그대로 기록을 하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예언자들이 말을 하고 글을 남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는 거짓 예언자였고 그는 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보시죠. 예언자들이 글을 이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말씀을 그래서 반드시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변화 속에 아주 강력하게 왔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변화, 그들의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 그래서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는 생각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전에 접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죠? 그런 순간에 너무도 어려운 그런 순간인데, 위기의 순간인데 예전에 그냥 평이하게 지나갔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아, 말씀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이 계셨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하겠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시는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감싸주는 경우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기 때 해주신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으셨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신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기 때 그들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순간은 그것이 그들을, 그들이 그 말씀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면서 평생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 선포하신 말씀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신 사도행전 그 사장의 그 고백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의 역사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말을 해요. 너희들도 말을 한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권위로 너희들이 말하는, 말하는 것에 따라서 실행력이 있고 권위가 있지. 그런데 너희들의 그런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그것을 이들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변화된 삶 속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을 반드시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듯이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펴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되는 그런 삶의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한 삶은요, 변화하는 삶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아주 아주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관적이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아주 많은 것이 오히려 내 감성이나 그런 데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것이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삶은 그렇게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과 영원한 현상에 근거하는 삶이에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고 예수의 말씀이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요. 팩트입니다. 그 팩트예요. 신앙생활은 팩트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첫째, 말씀을 반드시 신뢰하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주셨고요. 두 번째, 변화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대를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대를 말씀으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라고 하신 것,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는요, 직접적으로는 예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넓은 차원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인류 역사 종말로 갈수록 반드시 일어날 일들과 그에 대한 하나님이 매듭 지시는 다스리심을 모두 포함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뭐 델타 베리언트가 또 뭐 등장하고, 델타가 아니라 또 들으니까 감마가 또 등장했다 그러고, 델타 감마 다음에 또 뭐가 엡실론까지 막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바이러스 사태와 미국에 벌어지는 소셜리즘, 이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터지는 이 성문란, 뭐 피도파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성문란의 그런 문제, 또 약물 중독, 이거 오피에이트 그 중독자로 이게 저 사망자가요 굉장히 급증했다는 그런 그 뉴스를 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저 셀레브레이션 리커버리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시나요? 중독자들이 회복하는 그 뭐 알코올 아나니머스 같은 그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났는데요, 이 지금 팬데믹 사태 때문에 다시 드럭에 손을 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끊었다가 회복이 되는 가운데 있다가 드럭을 손대니까 그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망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아파요. 이렇듯 성문란, 뭐 약물 중독, 그리고 각 사회 지도층의 타락상, 그리고 서민들을 대표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위기를 겪는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이요. 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너무도 답답한 이런 많은 일들이요.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인들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닥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도 우왕좌왕하고 내일 당장 나는 뭘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우리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시대를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러니 너무도 놀라지 말라. 내가 모든 것에 결말을 낸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은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정말 영원한 팩트예요. 이 시대에 세상은 이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의 복음도 점점 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그 고무적인 일은 오늘 아침에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어떤 그 일본 분이 어떤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우연찮게도 하여간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만날게 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 파킹장에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일로 왔는데 제가 그냥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 부부한테.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너무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저 무신론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여간 신과 같은 거는 우리 일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 남편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사람 불교 신자라니까는 또 그분이 놀아보면서 나 불교 신자도 아니라고. 하여간 좀 저도 막 이렇게 대단하게 막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여간 좀 예수님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당신이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으면은 나쁜 짓 막 하고 그래도 예수는 사랑이고 예수는 용서하시니까 그것 다 괜찮다고 그게 맞는 거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바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제 갈 줄 알았더니 자기는 저 예배실에 들어오지는 않겠대요. 그렇지만 더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쫄쫄쫄쫄 나가서 저하고 입구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갔어요. 이제 8시 예배 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선생님들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요즘에 다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도 바이러스에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예수 복음도 점점 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전에 벌써 이런 일들은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까요?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아주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몇 년 동안 설교했는지 아세요? 120년. 120년 동안 설교했잖아요. 근데 몇 명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나요? 8명. 120년 설교에 8명 회심. 정작 그걸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 빼고는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참 말세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과 사단과 세상의 그 단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계속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이 악화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세상은 성경 말씀을 비웃어요. 갈수록 성경에 대적하는 일들을 좋게 여기고 퍼뜨립니다. 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수습하느라고 모든 걸 집중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도록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달라야 되는데요. 우리도 막 그냥 좁아하면서 좁아심을 내면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내일 그걸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게 하시고 시대를 말씀으로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이 그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요, 이번에 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봤어요. 저도 제 자신도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이 집단으로 때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막 이쪽 뭐 게이트가 바뀌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몇 번 이제 취소되고 뭐 딜레이 되고 탑승 게이트 바뀌고. 근데 제가 이제 가슴 압박이 좀 올 때가 있거든요. 빨리 움직이면 조금 좀 지내야 좀 괜찮아지는데, 아 이거 뭐 압박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뭐 바쁘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지금 시대상과 아주 비슷하다. 정신없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꾸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고 이리 가고 뭔가 예,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만약에 그거는 그냥 비행기 하나 타고 못 타고 그 문제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은 채 이리저리 움직이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막 따라 달려야 한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인생 맺어버리면 참 안타까운 인생 살았던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질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과연 그런 식의 삶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세상이 따라가는 그 크고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우린 다른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시대를 성경이 말한 예언들로 분간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다른 삶이죠. 사는 현장은 달라도 사는 모습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있어야 할 그런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그런 거의 결정적인 그런 그 장래에 있을 일을 우리 계시록을 쭉 살펴보셨지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 그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가서 보시죠. 계시록 1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의 3절을 보시면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요. 온 세상이 놀라요. 온 세상이 너무도 감명을 받아요. 누구에게? 짐승에게. 세상과 사단의 연합 속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그 연합체, 짐승, 세상 권세입니다. 권세를 보이는 그 짐승. 그 짐승이 쓰러지는 듯 하다가 다시금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 치명적인 상처라는 그런 말은 이게 그냥 부활까지도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뭐 상처가 있다가 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도 깜짝 놀래가지고 짐승을 따라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일, 마지막에 있을 일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할 그런 많은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 한번 보시죠. 예, 7절 8절 보시면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모든 종족, 백성, 언어, 민족이라면 모든 네이션이에요. 모든 나라들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세상은 그렇게 권세를 장악할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이랬어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상태로 갑니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은 모든 것을 영적인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계속 보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현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끝이 뭘까요?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거기에 끝을 이렇게 맺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놨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역사에 매듭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해야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있어야 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까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고 이 시대를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셔요. 이게 변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셋째, 주 예수 사랑을 나누며 살라. 주 예수 사랑을 나누며 살라. 사랑이 그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 사랑, 그 생명을 우리도 전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변화된 삶의 특징이에요. 주위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게 마태복음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인간 저자가 마태잖아요. 마태. 마태를 생각하면서 좀 그가 어떻게 주 예수 사랑을 나누며 살았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매듭짓겠습니다. 자, 마태는 우리들처럼 지옥으로 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변한 마태가 한 일은 예수 사랑 따라서 그도 사랑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마태가 사는 법을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마태의 인생 이야기잖아요. 마태의 라이프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는 바로 그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지.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 안에 머무르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자리를 같이 하였다. 마태가 사는 법입니다.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에 부르고 예수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생명과 영원,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도록 해주고 싶은 그 사랑으로, 삶으로 마태는 그렇게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기록해 나갔어요. 우리도 마태처럼 받은 주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마음을 쓰고 열심히 내어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일 속에 꼭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선한 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판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이는 것도 힘들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하심, 그리고 모든 그런 일들의 결국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그런 결국으로 가던 그런 사람인데, 세상에 속해서 살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그 구원, 그 사랑, 그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어떻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은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일이죠. 그거 보세요. 그냥 뭐 죄인들과 세리들 불러서 밥 먹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가 계셨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하는 행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정직하지 않은 일일까요? 밥 먹자고 해놓고 예수 얘기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건데. 그러나 오히려 나중에 우리의 동기가, 정말 저 사람 왜 그렇게 뭐 모든 일을 할 때 나중에 또 예수 얘기를 하지?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담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있을 일들이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나, 그리고 정말 염려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끝이 아닌가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생각을 멈추어 세워놓고 우리는 말씀으로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렌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 안경 이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모든 것이 선명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는요, 말씀이라는 렌즈를 주셔서 이 사회를 보게 하십니다.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문화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심는 그런 일입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사시는 우리 참빛교회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시대를 분별하며 살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는 저희들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와 주님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도 많이 난리 속에서, 아버지 혼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여 숨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살아야 한다는 그 생각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버지 접하고 삽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떠난 다른 이들을 향해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여 마태처럼 하나님 아버지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 아버지 심하게 요동칠 때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가 아버지여 이 모든 아버지 이 사회의 아버지 세력이 그렇게 크게 보여도 우리 주님 그 마지막에 우리 주께서 하실 일을 아버지 보며 아버지 시대를 흔들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큰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